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마음을 여시고 또한 움직이시고 깨우치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한 그 마음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격려와 위로를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뿐만 아니라 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하셔서 또한 저희들의 마음을 찌르시고 또한 위로하시고 또한 도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으로 저희들의 마음으로 화답하며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는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8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거섯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패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그들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을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기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아멘. 사사기 8장을 보게 되면 많은 의문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누었듯이 우리가 배운 것은 기드온이 다르고 또한 300용사가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300용사를 통해서 일하셨다라고 그렇게 배워왔는데 6장을 보았고 또 7장을 보았을 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생각에는 그리고 아직도 어떤 분들은 저희 교회는 아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기드온이 달랐기 때문에 또한 300용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무언가가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8장도 한 단면만 보게 되면 우리가 또 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거 봐라 기드온이 이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일하셨다. 그를 보아라. 그가 얼마나 순종적이었고 겸손하였는지 보아라 라고 그렇게 보면서 또한 우리가 그를 통해서 기드온을 보고 300용사를 보면서 배워야 할 점이 많다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해하기 쉬운 것 세 가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8장 1절을 보세요. 8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12만 명이 죽고 나서 그리고 또한 그 패잔병들을 죽이고 나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왜 우리를 초대하고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아서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따지는 겁니다.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여러분 7장 23절부터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벤 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며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파라와 유단강에 이르는 술을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엡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바위에서 죽이고 스엡은 스엡 포도주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엡의 머리를 유단과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합니다. 그러니까 12만 명이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고 15,000명이 도망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겁에 질려 혼비백산에서 도망하며 또 어떤 사람들은 크게 다쳐서 살려고 도망하는 가운데 이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그 사람들을 죽여라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서 누구를 죽입니까? 군대 장관들을 죽인 겁니다. 죽이고 나서 그 머리를 가지고 와서 기드온에게 얘기하면서 따지는 겁니다. 왜 우리를 초대하지 않았느냐? 왜 우리를 전쟁에 참여하게 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웃긴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그 군사들을 불렀는데 그들은 무서워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크게 다투는데 그 기드온이 뭐라고 하냐면 2절을 보세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함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가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엡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의 그들의 노염이 풀리니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씀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기드온을 봐라. 정말 겸손하게 그 에브라함이 화가 나고 있는 상태에서 그들을 달래기 위해서 지혜롭게 그렇게 말을 하면서 말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사라졌다. 그러므로 기드온을 배워서 겸손하며 지혜롭게 말을 해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12절을 보세요. 12절을 보게 되면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라고 합니다. 12만 명이 죽고 또 많은 사람들을 추격해서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왕을 끝까지 추격해서 잡아서 죽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 봐라. 그냥 이만큼만 했어도 괜찮은데 이들은 정말 충성을 다해서 두 왕을 쫓아나가서 죽였다라고 하면서 이 기드온의 충성심을 보아라 라고 그렇게 설명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22절입니다. 오늘 보았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왕이 되라고 합니다. 기드온 보고. 그런데 그 기드온뿐만 아니라 기드온의 자녀들까지도 아들들까지도 계속해서 자신들의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주십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기드온은 하나님이 다스린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세 가지를 다 보았죠. 이 세 가지를 단면적으로 보게 되면 와 역시 기드온은 다르다. 역시 기드온은 무언가가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신 것이요 기드온처럼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겠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주는 것 같지만 저희들이 잘 봐야 합니다. 다시 이 첫 번째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지혜롭게 겸손한 마음으로 에브라임 사람들을 달래서 그렇게 화가 풀리게 하고 또한 좋은 관계로 이주되었는데 4절부터 보세요. 만약에 기드온이 겸손한 자였고 정말 지혜롭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이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느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찌르리라 하고 거기서 분이 일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 즉 분위의 사람들의 대답도 숲고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분위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합니다. 무슨 얘기라는 겁니까? 이 추격을 하는 가운데 이 기드온과 300 용사들이 피곤하여지고 배고파지까 져서 이 숲곳과 이 분이엘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간청을 합니다. 먹을 것을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이 미디언 군대들과 이 두 왕 때문에 벌벌 떨고 있어서 그들을 죽였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죽였습니까? 했을 때 기드온이 아직 못 죽였습니다 라고 했을 때 왜 이러한 반응이 나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왕들이 죽지 않으나 그들이 만약에 다시 와서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모든 것들을 탈취하고 또한 죽일까봐 겁이 나서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먹을 것을 먹지 못하고 피곤한데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대접을 받고 업신여겨금을 받아서 이 기도원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겸손하게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냥 가겠습니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16절과 17절을 보세요.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후에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그 두 왕을 죽이고 나서 와서 복수하면서 그들을 쳐 죽인 겁니다. 이 숫곳에 산 사람들이나 이 분후의 사람들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아니라 누굽니까? 갓 지파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죽인 겁니까? 자기들의 동족을 죽인 겁니다. 자기들을 업신여겼다. 여러분 주보 뒤에 보게 되면 제가 그걸 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했는데 글씨가 너무 작죠? 그러니까 오른쪽 그 위쪽에 보면은 거기에 그 숲곳과 그 분후엘 지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인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또 봤듯이 끝까지 추격해서 간 것인가, 충성으로 해서 그렇게 섬긴 것인가 라는 것을 좀 봐야 될 텐데요. 18절을 보세요. 두 번째입니다.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골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두 왕들을 끝까지 추격하고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간 것은 무엇이냐면 이 기드온의 형제들을 그 두 왕들이 죽여버렸기 때문에 복수심으로 말미암아 따라가서 추격해서 죽인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하냐면 마다들 해보고 여덟이라는 마다들한테 죽이라고 했는데 아직도 소년이서 겁나서 죽이지 못하지만 이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칼을 들어서 두 왕들 다 쳐 죽입니다. 복수심에 불타서. 여기까지는 조금 그래도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고 저렇게 얘기하면 저렇게 되는 것 같지만 이제 세 번째에서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이해가 됩니다. 왕이 되십시오라고 했는데 기드온이 알아듣다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끝이 나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될 텐데 그러지 아니하고 기드온이 무엇을 요청합니까? 24절 봤죠? 24절을 보게 되면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서 갑자기 왜 이스마엘 사람들이 나옵니까? 이스마엘 사람들이 왜 나왔냐면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입니다. 그 이스마엘 사람들은 귀고리를 하고 다녀서 이 금으로 귀고리를 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미디안 사람을 죽이고 나서 그 기고리와 다른 모든 것을 탈취한 겁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금 귀고리를 다 모아서 어떻게 한 겁니까? 에봇을 만듭니다. 에봇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이 입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옷을 입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신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이 금을 찰취해서 무엇을 만드냐면 에봇을 금으로 만듭니다. 자기가 입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자기 집에 그것을 모셔놓습니다. 모셔놓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27절 보세요.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합니다. 이 음란하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우상 숭배한다는 얘기죠. 그 음탕하다 그리고 또 음행을 저질렀다라는 그 구약의 설명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은 그 우상 숭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어떠한 상황과 똑같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에서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똑같은 겁니다. 이 금 에봇을 만들어서 그 금 에봇이 이 싸움에서 이겼고 하나님 역할로서 그들을 지켜준다는 그러한 우상적인 그런 것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 속에서 그것을 음행했다고 얘기하고 음란하게 위하였다고 하고 그리고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왜 거기에서 아들의 이름을 썼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0절 보세요.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다른 70명의 그 아들들의 이름은 쓰지 않았는데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써서 이 본문을 마지막으로 설명하는데 이 아비멜렉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아버지가 왕이다. 분명히 기드온이 왕이 될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전쟁이 끝나고 많은 아내들과 첩을 두어서 그 중에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셨냐면 그 아비멜렉의 뜻은 내 아버지가 왕이다 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 아들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이 내가 왕이다 라는 그러한 기드온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왜 에브라임은 그렇게 겸손하게 얘기하냐면 정치적인 그러한 것 때문에 할 수 없이 겸손하게 그렇게 꼬리를 내린 겁니다. 겸손한 것도 아니죠. 여러분 그 구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십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야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한 에브라임이라고 부릅니다. 에브라임 그 지파는 굉장히 큰 지파며 그 요셉의 아들 중에 한 명이며 그 지파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기드온이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툴 때에 터무니없이 얘기하지만 꼬리를 내리고 그렇습니다 하고 그들을 높인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기드온이 정말 영웅 중에 영웅입니까? 300용사가 정말 영웅 중에 영웅이었습니까? 그리고 또 오늘 보게 되면 이 기드온과 300용사뿐만 아니라 22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을 합니까?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누가 구원했다고요?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라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고 설명하지 않고 그냥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모든 것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기도원 뿐만 아니라 300용사 또한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드리지 않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드보라가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바락과 같이 무엇을 했습니까? 4장에서 싸우고 나서 5장에서 찬송의 시가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만큼 사사기가 암흑시대로 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악해지고 악해지고 더 악해져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역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치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그런 시대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더욱더 악해지고 악해지고 악해집니다. 그래서 이 기도원이 죽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33절을 보게 되면 기도원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운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손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도원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이것이 사사기에서 보여주는 역사이며 역사는 우리가 그것을 감지하고 깨닫고 또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게 노력하지 않으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역사는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세상, 오늘 지금 이 세상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또한 전쟁, 아프가니스탄 또한 그리고 IT에서 지진이 나고 산불이 이곳저곳에서 나고 모든 것들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떨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지도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과 우리들의 모습이 어디가 다릅니까? 똑같다는 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신호를 주시고 또 계속해서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살기에 바쁘고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며 다른 우상들, 돈과 그 모든 것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며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기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치시면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나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고 나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과의 관계 또한 회복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라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듯이 여기에 모든 나오는 사사들 또한 모든 영웅들은 진정한 영웅이 아닙니다. 이렇게까지 사사가 부패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또한 칭송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그런 자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 주시는 겁니까? 진정한 사사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그 자리로 끝까지 인도하시는 성령까지도 보내주셨다라는 그 말씀을 저희들에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 은혜가 너무나 값싼 은혜로 변질해버렸고 이 은혜가 정말 너무나도 싸구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이며 이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축복을 받은 백성인지 알아라 라고 그렇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또 많이 어려우시죠? 환난과 고난 가운데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바로 서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위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지금도 하나님이신 것을 또한 약속으로 말미암아 지키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 것이며 오늘도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붙드시고 역사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을 감사하시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기드온을 보며 300용사를 보며 어찌나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지 다시금 보며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 또한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위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기쁨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감사할 줄 모르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깨우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다시금 일어나 다시금 충성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루하루를 일상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힘을 얻어 도전을 받아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감사를 드리며 저희를 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